무너지는 인생과 세워지는 인생의 차이, 무너지는 인생과 세워지는 인생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크고 광대하신 분임과 동시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전자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만 생각하다 보면 자주 자꾸 그런 오류에 빠지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살뜰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 하루는 출하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새벽 1시 정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있는 아내가 눈을 부비면서 이렇게 겨우 눈을 떠갖고는 왔냐고 하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막 눈을 부비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때는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곰곰이 생각, 입모양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남편, 오늘 주아가 진상이었어요. 여러분, 주아는 저희 집 첫째 딸 이름입니다. 지금 5살이니까요. 작년 4살이었죠. 작년 4살 때 이야기죠. 아이를 낳기 전에 요즘 아이들은 4살, 그러니까 뭐 4살은 미운 4살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면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만 해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10분 공감이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때가 가끔 그럽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애가 이제 4살이 되고 나이 조금씩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키도 좀 크고 힘도 좀 생기니 애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요즘엔 그렇지 않은데요, 서랍을 다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온갖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장은 다 엽니다. 모든 장을 다 열어 제끼는데, 근데 애가 열지 말아야 될 장이 있죠. 열지 말아야 될 서랍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물건 뭐 어지럽힌 거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잠깐 화나고 말 일인데, 애가 만지면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크대 밑에 있는 그 장입니다. 그 설거지하는 그 밑에 이렇게 장이 있잖아요, 여는 장이. 그 장을 열면 여러분 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돼 있을 텐데, 그장그벽그문 쪽에는 여러분 칼을 꽂아두는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좀 머리가 커가지고 그거를 안전장치를 뜯어내고, 손으로 뜯어내고 나서는 그 문을 연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안방에 있는데 부엌 쪽에서, 주방에서 저를 부르는 아이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부르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문을 열어 제끼고는 거기서 칼을 꺼내갖고, 그것도 칼 손잡이가 아니고 칼날을 손에 쥐고 저를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며 찾아가서, 야, 유주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찾아가서 아이가 갖고 있던 칼을 얼른 뺏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다행히 이렇게 뭐 어디 다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얼른 뺏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빠가 원래 이렇게 와서 강제로 막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면서 뺏어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평소에 아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니까 어색한 아빠의 이제 그 모습에 애가 놀란 겁니다. 아빠가 무서웠나 봅니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강제로 자기 것을 뺏어갔다는 것 때문에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애가 그때부터 바닥에 누워갖고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굉장히 심하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얘가 이렇게 울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하면서, 주아야, 칼은 갖고 있으면 위험한 거란다. 근데 아빠, 주아가 안 주려고 그러면, 그래도 아빠를 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까지 아이를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아이를 잘 타일러서 아이의 칼을 뺏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얘가 이걸 갖고 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서 칼을 단호하게 강제로 뺏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들어 누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통곡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아빠를 미워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아이가 칼을 갖고 있는 걸 뺏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 이런 식의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범죄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인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거 뺏어갔으니, 강제로 이거 돌려놨으니 죽는다고 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1장 본문 그 이전에 그 지내왔던 사이클이 계속 이랬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1, 2장에 굉장히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정도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악몽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생을 살게 됩니다. 아담의 큰 아들이었던 가인은 가족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인의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는 가인의 7대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인의 길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7대손이니까요.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아내를 더 맞아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 자신의 삶을 방해하고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년을 죽입니다. 약한 자를. 그리고 자랑하면 노래합니다. 사장에서 내가 이 소년이 나를 괴롭혀서 나를 불편하게 해서 죽였다. 니들 나 건들기만 해봐. 얘처럼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일부 다처제가 점점 더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만큼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네피림이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인족이죠. 사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해서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살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민족들이 네피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이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현장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땅이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6장 11절인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고 땅에 포악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땅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 부패해버린 땅은 포악함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포악합니다.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조화되고 계급화되죠. 한 사람이 하면 사기고 한 사람이 하면 도둑질이고 살인이지만 그게 여러 힘 있는 사람들이 계급을 만들고 구조화시켜서 하기 시작하면 사기를 치는 일이 착취하고 지배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도둑질하는 일이 그더 갖지 못한 사람들의 생존 자원을 빼앗아 가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죠. 살인하는 일이 더 약한 사람들을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뭐 하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세상이 참 보기에 좋으시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에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인동형론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 마냥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추어 주셔서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깝고 애절한 심정을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맨날,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독약을 마시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아플 거고, 이렇게 하면 얘가 고통스러울 거고, 이렇게 하면 얘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일인데도 그 아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길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울 겁니다. 저는 지금 고등부를 이제 섬기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그전에는 중등부 아이들을 섬겼었습니다. 여기 와서는 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춘기를 지내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자주 요청하십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애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제 중년이 찾아와서 내 인생 조금 편안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찾아온 이 자녀가 굉장히 거북한 포장지에 쌓여서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사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년이 되어서 이제 좀 우리 가정이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이거 봐라. 너 나 의지 안 하면 못 살겠지?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한참 어린데 이제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저 같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 아이를 상담합니다. 근데 애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 때문에 힘듭니다 하시면서 저를 찾아온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펑펑 우십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신 이유는, 아이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커가면 잘못 크는 건데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불쌍한 겁니다.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하는 나에 대한 죄책감이, 자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 앞에 특별히 1, 2장을 지나서 3장부터 해서 한 11장 정도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읽을 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그 지났던 일들을 쓰게 하시면서 기록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매일 독약을 마시고 그 인생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글로 적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썼던 모세라는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창세기 3장에서 한 10장까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펑펑 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펑펑 우시면서 내 자녀들이 그때 이렇게 잘못했고 얘네들이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했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워했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려 일하시지만 인간은 다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사위원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어디 한번 잘하나 지켜보자.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잘못하면 찾아가서 잘못했어라고 혼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강렬한 부성과 모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오와 인간의 무지와 실패에 적극적으로 때로 개입하며 들어오십니다. 인간의 과오와 실패와 무지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인간의 물꼬를 바꿔버리십니다. 인간의 오류에 정면으로 대적하시고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뺏어가 버리십니다. 아무리 드러누워서 죽는다고 우는 한이 있어도, 나 이거 뺏어가면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 뺏어가 버리면 마치 하나님을 미워할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나 이거 가져가시면 저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이 있어도, 얘가 이거 갖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살면 죽는다 싶을 때 이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아실 때 하나님은 그걸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개개인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에 관련된 이야기죠.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그 창세기 10장에 제가 올려드린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예, 9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네,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면서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다음 구절에 보면 10절에 보시면 시날에 있는 바벨 땅에 국가를 건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할 때 용감한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전능하신 강력하신 하나님을 수식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수식하면서 이 용감한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차용해다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이라는 것과 동시에 어쩌면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했던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군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언어가 하나니 서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군주가 이끌어가는 그래서 연합한 조직화된 중앙정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벨이라는 이 탑이 세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밑에 보시다 보면 3절을 좀에 보면 벽돌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벽돌을 그냥 돌을 가져다가 쌓았다고 하지 않고 벽돌을 구워서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실은 이 벽돌을 구워서 쓰는 이런 방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야 이걸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상당히 이게 건축에 대한 기술이 있었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군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소통하며 연합해서 조직화된 체계가 생긴 그 정부가 생깁니다. 거기에 기술까지 합해집니다. 사실 유례가 없었던 강력한 국가가 거기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탑을 쌓자.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도록.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혹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저 하늘에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늘이라 하면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올라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탑을 쌓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중요한 증거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탑을 쌓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청을 바르자고 이야기합니다. 역청. 역청이란 단어는 사실 이 앞에 전문맥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처음 사용됐던 단어죠.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역청을 칠했습니다. 왜 칠했죠? 방수를 하려고 칠했습니다. 비가 와도 하늘을 열어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부으셔도 배 안으로 비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주에 역청을 칠했던 겁니다. 바벨탑에 역청을 칠하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비를 쏟아 부으셔도 다시 그렇게 사람을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아 보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은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벨탑에 역청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사실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뜻이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 좀 분석한 해석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했을 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성경이 쓰여진 그 고대 근동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형상이라는, 형상을 세웠을 때 형상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입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럼 거기에 그 나라의 왕의 형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면서,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 형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전쟁에서 저 나라의 왕이 이겼구나. 이제부터 이 나라는 저 왕이 다스리고 있구나. 이 나라의 새로운 법이, 새로운 원리가, 새로운 통치가 임했구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형상을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명도 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서, 아, 이 동상이 참 예쁘다, 아, 참 잘 만들었네, 아, 이 동상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 형상을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옛날에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가며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형상이 하는 일은 그 형상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 아닙니다. 형상, 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본체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야, 너희들의 자아가 있고 너희들 그 자아를 풍성하게 실현하는 게 잘 사는 길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의 왕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거 보이려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퍼져서 땅에 충만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행복을 구가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마치 땅에서 뿌리 뽑혀버린 나무와 같이 종국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람들이 탑을 쌓았고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리셨고,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 무너뜨리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탑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을 이해해야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3분만 좀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어를 쓸 때 이 사람들이 쓰는 문법 중에 하나가 교차 대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 그래서 위아래로 하나씩, 위 이게 A, 그리고 맨 아래 A-라는 이야기를 대조되는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B, B-C, C-C 해서 위아래 하나씩 대조되는 이야기를 쓰다가 정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껴놓습니다. 저희는 서론본론 결론에서 결론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갖다 껴놓지만, 이 사람들은 이 순환형으로 글을 씁니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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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가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넣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거북하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구조화해서 정리해왔습니다. 화면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A를 보시면, 맨 위에 A를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입니다. 근데 A-를 보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B를 보면 그들이 거기 거류하지만, 하나님께서 B-를 보면, 맨 밑에 B 위칸을 보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A와 A-, B와 B-, C, C-, D, D-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가운데 G를 보시면 여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G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여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PPT 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적하는 인간들을 보지 못하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들이 탑을 쌓으면 하늘에 닿을 줄 알았습니다. 이 탑이 하늘에 닿아서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보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오류와 인간의 과오와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 친히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운명을 뒤바꿔 놓으시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죽음에 이르는 물꼬를 틀어 놓으시는 것, 이게 바벨탑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를 보시려, 인간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바벨탑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마음 깊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애를 낳아보기 전까지요. 그때까지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다 안다고 철들었다 해도 애 낳아보기 전까지 절대 모릅니다.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라는 건 아이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먹지 마 하는 거 이 아이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성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인류는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지성으로 생각한 결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약한 습성입니다. 이게 맞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고약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자식이 들고 있는 칼을 그대로 들고 있게 놔둡니까? 부모가 자식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자녀가 독약을 마시고 있는 것을 그대로 먹게 놔둡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제게 동의해 주셨듯이 가서 뺏어야죠. 그거 잘못된 거면 가서 무너뜨려야죠. 아무리 죽는다고 울어도, 아무리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을 이 아이가 겪는다 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싫다고, 이 자녀가 하나님 싫다고 아무리 손가락질하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가서 그거 뺏어야 됩니다. 그거 자꾸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결국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일이 저희가 오늘 읽은 그 다음에 그 뒤에 문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너희들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됐지? 내가 친히 너를 붙들고 네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네가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복, 네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줘야 했던 거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며 그 언약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후에도 사실 인류는 계속해서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구가하려 합니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바벨이라는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했던 공동체를 역전하는, 그거에 반대되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좀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탑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야기와의 관계성은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두 사건의 관련성에 대한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2004년인가 출간이 된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아주 자세하게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바벨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 구약에서 임재하신 그 방식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민족들이 다른 말을 하게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2장을 보시면 여기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랄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혼잡하여졌던 것이 여기서 다시 언어가 합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지었던 민족들의 목록이 창세기 10장에 쭉 이렇게 나열이 되거든요. 근데 그 민족의 나열된 목록들이 사도행전 2장에 압축돼서 지금 나열되고 있는 민족의 목록들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탑을 무너뜨리시고 신약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이라는 탑에 대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룹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뭐라고 부르죠?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신약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에 의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이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대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들은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바벨을 세우는 인생들과 교회를 세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바벨을 짓는 사람들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모든 인생은 이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 1장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교회가 예수의 몸인데, 교회가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사역과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뤄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가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분류로 나뉩니다. 바벨을 세우는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들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바벨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하던 복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류가 죽음의 독약을 마시면서 죽음의 병에 걸려서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화가 나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바벨 무너뜨리십니다. 그 인생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바벨의 대한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가리켜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꿈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된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인생이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 그냥 제가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긍정의 힘, 뭐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뤄가시듯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며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 생각하며 내가 주님 위에 나의 생명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 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바라보며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많아서, 관계 안에서 힘들어서 이 교회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예배만 드리며 왔다 갔다 하는 신자로 살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교회는 늘 흠 많고 시끄럽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흠 많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 인정하는 그 일은,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저기 나사렛 초라한 목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 인정하는 신앙과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보네퍼란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흠많은 교회를 이 땅의 지상에 흠많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인정하며 사랑하는 일은 저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라 고백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삼일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주 안에 한 몸된 지체 여러분, 바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이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망하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마음 깊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쌓고 있던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이 바벨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쌓아왔던 인생의 길이었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잘되고 행복해하는 거,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일들이었다면 하나님 때로 그것들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까? 라고 반문만 하지 마시고, 그 인생 정말 그 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살리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 좀 기억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벨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그분의 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도록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 이 땅에 전하고 그 하나님의 꿈 이뤄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쌓아왔던 여러분 인생의 바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고,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핑계로 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바벨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거 무너뜨리러 찾아오실 겁니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꿈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계획 이뤄드리는 교회로 살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주의 몸된 이 삼일교회, 하나님 이것이 주의 몸이니 내가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듯 내가 주께 헌신하듯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에 내 생명 드리겠다고 고백하듯 내 생명 기꺼이 이 교회를 위해 드려가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탑의 창세기 11장의 아버지 하나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